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의 이해 다섯째 강부터 일곱째 강까지를 묶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세 주제예요.
네. 이번 편은 시험에 뭐가 함정으로 나오는지를 외우기보다는 각 개념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 원리를 잡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럼 다섯째 강 보조기억 장치부터요. 애초에 왜 보조기억 장치라는 게 따로 필요한 걸까요? 주기억 장치만 있으면 안 되나요?
핵심 질문이에요. 주기억 장치 그러니까 램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용량, 둘째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남아야 한다는 점, 셋째는 주기억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예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용량 문제는 램이 비싸서 그런 거고, 두 번째, 비휘발성도 같이 짚어주시죠.
램은 반도체라서 빠른 대신 비싸고 용량을 크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사진, 영상, SNS 데이터가 폭증하니 그 많은 걸 다 램에 담을 수 없어서 싸고 큰 저장 공간이 따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램은 전기로 데이터를 붙들고 있어서 전원을 끄면 다 날아갑니다. 이게 휘발성이에요. 반대로 보조기억 장치는 전원이 없어도 그대로 보관하죠.
세 번째가 좀 어려운데요. 주기억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 지역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요.
지역성의 원리가 이번 강의 진짜 핵심입니다. 프로그램은 실행될 때 전체를 한꺼번에 쓰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일부분만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쓸 부분만 빠른 주기억으로 올려두고 나머지는 느리지만 큰 보조기억에 남겨두는 거죠.
아다 올릴 필요가 없으니 비싼 주기억을 아껴 쓴다는 거군요. 이 지역성이 뒤에 나오는 계층 구조랑도 연결되나요?
정확합니다. 지역성이 바로 기억장치 계층 구조와 캐시가 존재하는 근거예요. 자주 쓰는 것만 위로 올린다는 발상이 계층 전체를 관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하나를 잡으면 나머지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럼 그 계층 구조를 볼까요? 어떤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규칙으로 줄을 세운 건가요?
위에서부터 레지스터 캐시 주기억, 보조 기억 네 단계입니다. 줄 세운 기준은 속도예요. 위로 갈수록 빠르고 비싸고 용량이 작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느리고 싸고 용량이 커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반비례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반비례가 왜 그렇게 되는지 직관이 잘안 오는데요. 빠르면서 싸고 크면 좋잖아요. 그리고 캐시는 왜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빠른 저장 장치일수록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빠른 건 조금만 두고 큰 용량이 필요한 건 느리고 싼 걸로 채우는 게 합리적이죠. 캐시도 같은 이치예요. CPU는 빠르고 주기억은 느려서 CPU가 자꾸 기다리니까 그 사이에 고속 완충 장치를 끼워 자주 쓰는 데이터를 미리 담아둡니다. 여기도 지역성 원리가 그대로 나오죠.
지역성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네요. 이제 보조기억 안에서도 순차 접근하고 직접 접근이 갈리던데요.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가느냐의 차이예요. 순차 접근은 기록된 순서대로만 읽을 수 있고 직접 접근은 원하는 위치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기 테이프가 순차 디스크 종류가 직접 접근입니다.
순서대로만 읽는 건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럼 자기 테이프는 왜 아직도 쓰는 거죠?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용도가 정해져요. 원하는 데서 바로 못 꺼내니 대화식으로 쓰기엔 부적합하죠.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쭉 저장하는 백업이나 장기 보관에는 아주 잘 맞아요. 단점처럼 보이는 순차 접근이 오히려 백업이라는 용도하고는 궁합이 맞는 겁니다.
반대로 하드디스크는 직접 접근이고요. 그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도 나오던데요. 트랙 섹터 실린더 이세 단어가 왜 이렇게 나뉘나요?
디스크는 둥근 원판이잖아요. 그 표면에 동심원을 그려서 길을 만든 게 트랙입니다. 그 트랙을 다시 조각조각 나눈 게 섹터고요. 섹터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리고 디스크가 여러 장 겹쳐 있을 때 각 면에 같은 반경 트랙들을 위아래로 묶은 게 실린더예요.
실린더가 좀 헷갈렸는데 같은 반경끼리 원기둥처럼 묶는다는 거군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묶어서 보는 거죠?
헤드들이 여러 면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같은 반경으로 이동하면 여러 면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반경끼리 묶어서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꺼내는 시간을 탐색 시간 회전 지 연시간 전송 시간 셋으로 나누던데요. 왜 세 단계로 쪼개지나요?
디스크가 읽는 동작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먼저 헤드를 원하는 트랙으로 옮기는 게 탐색 시간이에요. 그 다음 그 트랙에서 원하는 섹터가 헤드 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회전 지연 시간이고요. 디스크가 빙글빙글 도니까요. 마지막으로 찾은 데이터를 주기역으로 옮기는 게 전송 시간입니다.
이동화곡이 다리고 옮긴다의 새 동작이 그대로 새 요소가 되는 거네요. 여러 디스크를 묶는 레이드도 잠깐 나오던데요.
레이드는 여러 디스크에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분산 저장하니까 한 디스크가 고장나도 복구할 여지가 생겨 신뢰성이 올라가고 동시에 여러 군데서 읽으니 성능도 좋아집니다. 신뢰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이제 광디스크로 가볼까요? CD, DVD, 블루레이로 갈수록 용량이 커지는데 여기에도 원리가 있나요?
레이저 색깔에 비밀이 있어요. 광디스크는 레이저로 점을 찍어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작은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점이 작으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이 담기겠죠? CD나 DVD는 적색을 쓰고 블루레이는 청색을 씁니다. 청색이 파장이 더 짧아서 더 촘촘하게 기록할 수 있고 그래서 용량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단순히 블루레이가 크다가 아니라 그 용량 차이가 빛의 물리적 특성에서 나온 거군요. 마지막으로 SSD는 하드디스크랑 뭐가 다르고 장단점은 어떤가요?
SSD는 플래시 메모리라는 비휘발성 반도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하드디스크처럼 빙글빙글 도는 기계 부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부품이 안 움직이니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고 전기도 덜 먹고 읽기 속도도 빨라요. 대신 기록하고 지우는 횟수에 한계가 있어 수명 개념이 있고 같은 용량이면 더 비쌉니다.
여기까지가 다섯째 강 핵심이네요. 끝으로 이 강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던 방향을 한 줄로 짚어주시죠.
계층구조 속도 순서 보조기억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 구별이 세 가지가 단골이었습니다. 특히 지역성 원리를 묻는 흐름이 자주 나왔어요.
좋습니다. 그럼 여섯째 강 소프트웨어로 넘어가 볼게요. 소프트웨어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고 했죠?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눕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하드웨어를 돌리고 다른 프로그램이 동작할 바탕을 만드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특정 목적에 직접 쓰는 게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운영체제나 언어 번역기가 시스템 쪽이고 워드나 엑셀이 응용 쪽이에요.
핵심은 바탕을 까느냐고 위해서 내 일을 하느냐의 차이군요. 운영체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인데 그 역할을 네 가지로 정리하더라고요. 왜 이걸 운영체제가 떠맡나요?
운영체제는 컴퓨터 전체를 관리하는 살림꾼이에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게 실행을 관리하고 메모리나 프린터 같은 하드웨어 자원을 나눠주고 파일을 만들고 지우는 파일 관리를 하고 사용자가 명령할 통로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 누군가는 그걸 배분하고 조율해야 하는데 그게 운영체제죠.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자원을 쓰겠다고 달려들면 충돌이 나니까요. 그래서 컴퓨터가 켜진 동안 항상 돌아간다는 거고요. 그럼 부팅 과정도 궁금한데요. 전원을 켜면 운영체제는 어떻게 올라오나요?
여기에 재미있는 순서가 있어요. 전원을 켜면 먼저 롬에 들어있는 바이오스가 실행됩니다. 바이오스가 부품들이 멀쩡한지 자체 검사를 하는데 이걸 포스트라고 해요. 검사를 통과하면 그제야 운영체제를 램으로 불러옵니다. 램은 휘발성이라 전원이 꺼지면 비니까 운영체제는 평소 보조기억 장치에 있다가 부팅할 때 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강끼리 개념이 이어지니 외울 게 줄어드네요. 다음은 언어 번역기인데요.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 차이가 단골이더라고요.
이 둘은 사람이 쓴 고급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역할은 같아요. 차이는 방식이에요.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인터프리터는 한 문장씩 그때그때 해석하면서 실행합니다.
통째로 번역하느냐 한 줄씩 읽어가며 바로 실행하느냐의 차이군요. 그럼 어떤 게 더 빠른 거예요?
실행 자체는 컴파일러가 빨라요. 미리 전체를 다 번역해놨으니 돌릴 때는 번역할 필요가 없거든요. 반대로 인터프리터는 번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실행하는 게 장점이에요. 통역에 비유하면 컴파일러는 책 한 권을 다 번역해놓는 거고 인터프리터는 옆에서 한 문장씩 통역해 주는 거죠.
그 비유가 딱 와닿네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세대가 있던데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어떤 흐름인가요?
세대가 올라갈수록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보면 돼요. 1세대는 0과 1로 만든 기계어, 2세대는 기호를 쓰는 어셈블리어, 3세대는 C나 자바 파이썬 같은 고급 언어, 4세대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이나 보고서 출력처럼 무엇을 하라고만 말하면 되는 더 높은 수준의 언어예요.
기계에 가까운 쪽에서 사람에 가까운 쪽으로 발전해 온 거네요. 그럼 소프트웨어 사용권으로 넘어가 볼까요? 종류가 여러 개던데요.
사용권은 이 소프트웨어를 어디까지 쓰고 고치고 나눠줄 수 있느냐의 권리예요. 상용은 돈 내고 쓰되 뜯어보거나 수정하는 건 제한되고,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이나 기능만 무료, 체험 프리웨어는 그냥 무료로 쓰게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무료랑은 또 다른 개념인가요? 또 스톨먼하고 토발즈가 자주 헷갈리던데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유 소프트웨어는 공짜가 아니라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쓰고 분석하고 수정하고자 배포할 네 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1983년 스톨먼의 GNU 프로젝트가 출발점이고 GPL 라이선스가 대표적입니다. 그 스톨먼이 자유 정신을 세웠고 토발즈는 1991년에 리눅스 커널을 만든 사람이에요. 자유 정신은 스톨먼, 리눅스는 토발즈죠.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쓰는 정보 시스템들이 나오던데요. 약어가 여러 개라 좀 막막했어요.
이름이 곧 역할이라고 보면 편해요. TPS는 일상 거래를 처리하고 DSS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CRM은 고객관계를 관리하고 SCM은 공급망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ERP가 좀 특별한데 생산판매 인사회계처럼 회사 전체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에요.
다른 건 특정 영역만 다루는데 ERP는 전사통합이라는 점이 핵심이군요. 이 강의 출제 경향을 한 줄로 정리하면요?
운영체제 내 역할과 푸팅 순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차이, 그리고 스톨먼과 토발즈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특히 푸팅 순서와 ERP의 전사통합 개념은 단골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째 강 데이터베이스로 가볼게요.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부터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 이전에 쓰던 파일 시스템의 문제를 풀려고 나왔어요. 파일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면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문제는 종속성 중복못은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왜 문제가 되나요? 특히 중복하고 모순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중복부터 보면 쉬워요. 같은 데이터를 여기저기 파일에 따로 저장하면 공간이 낭비되죠. 더 큰 문제는 그 중복된 데이터 중 하나만 바꾸고 나머지를 안 바꾸면 값이 서로 안 맞게 됩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같은 사람 전화번호가 파일마다 다르게 적히는 상황이죠. 종속성은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붙어 있어서 저장 방식을 바꾸면 프로그램도 고쳐야 하는 거고요.
중복이 모순을 부르고 종속성이 유지보수를 어렵게 만든 거군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파일을 많이 모아놓은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적으로 연관된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그냥 쌓아둔 게 아니라 서로 관계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갱신하기 좋게 구조화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걸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는데 그게 DBMS예요.
DBMS의 역할을 중재자라고 표현하던데요. 뭘 중재하고 왜 직접 못 만지게 막아두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서서 다리 역할을 해요.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직접 손대는 게 아니라 반드시 DBMS를 거쳐서만 접근합니다. 직접 만지면 규칙을 어기고 데이터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요. 한 문을 통하게 하면 보안과 무결성 동시 접근 통제를 한 곳에서 할 수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DBMS가 하는 일을 정의 조작 제어 세 기능으로 나누던데요. 여기에 DDL하고 DML이 또 나와요.
기능마다 쓰는 언어가 따로 있다고 보면 돼요. 정의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즉 스키마를 만드는 일이고 DDL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조작 기능은 데이터를 넣고 찾고 고치고 지우는 일이고 DML을 써요.
DDL하고 DML이 가장 헷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DDL은 그릇을 만드는 거고 DML은 그 그릇에 내용물을 담고 빼는 거예요. 구조를 정의하면 DDL 데이터를 다루면 DML. 세 번째 제어 기능은 데이터가 어긋나지 않게 지키는 무결성 권한을 관리하는 보안 동시 접근 충돌을 막는 병행 제어를 담당하고요. 아까 직접 접근을 막는 이유가 이 제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릇과 내용물 비유 좋네요. 이제 스키마 이야기로 가볼까요? 3단계 스키마라는 게 나오던데요.
스키마는 데이터의 구조와 제약 조건을 정의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라도 보는 입장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은 자기한테 필요한 일부만 보는데 그게 외부 스키마 조직 전체가 논리적 구조를 통째로 본 게 개념 스키마 실제 저장 장치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물리적인 모습이 내부 스키마예요.
같은 데이터를 사용자 시선 조직 전체 시선 저장 장치 시선 세 가지로 본다는 거네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층을 나눠놓은 거예요?
바로 데이터 독립성 때문이에요. 이게 3단계 스키마의 진짜 목적입니다. 층을 나눠놓으면 한 층을 바꿔도 다른 층이 영향을 안 받게 만들 수 있거든요. 논리적 독립성은 가운데 개념 스키마를 바꿔도 사용자가 보는 외부 스키마는 그대로인 거고물리적 독립성은 저장 방식인 내부 스키마를 바꿔도 개념 스키마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앞에서 파일 시스템의 문제로 종속성을 꼽았던 거랑 연결이 되네요. 데이터베이스는 그 종속성을 독립성으로 바꿔놓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파일 시스템의 약점이 종속성이었고 데이터베이스는 3단계 스키마로 그 독립성을 확보한 거예요. 문제와 해법이 딱 맞물리죠. 이렇게 보면 스키마가 왜 세 층인지가 이해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장단점은 어떻게 갈리나요?
장점은 중복이 줄어 일관성이 좋아지고 독립성이 보장되고 데이터를 여럿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DBMS 자체가 비싸고 고성능 장비가 필요해서 운영비가 늘고 설계가 복잡해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한 곳에 모아두니 그 부분이 망가지면 타격이 크다는 취약성도 있어요.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게 장점이자 약점이 되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랑은 또 다른 건가요?
성격이 달라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데이터를 모아놓은 창고예요. 여러 운영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뽑아 통합해서 저장하는 데 특징이 네 가지 있습니다. 주제별로 구성되고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합되고 시점별로 변화를 저장하고 읽기 전용이라 갱신을 안 해요.
읽기 전용이라는 게 좀 특이한데요. 왜 갱신을 안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들여다보려고 모은 창고 지시 시간으로 고치는 곳이 아니거든요. 평소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바쁘게 돌아가는 가게라면 웨어하우스는 분석용으로 쌓아둔 자료 창고인 셈이에요. 그래서 갱신보다 조회가 중심이라 읽기 전용이라는 특성이 핵심으로 강조됩니다.
그럼 이 7째 강의 출제 경향 그리고 오늘 3강을 관통하는 큰 줄기까지 정리해 주시죠.
7째 강은 파일 시스템의 새 문제 DBMS의 중재자 역할 DDL과 DML 구별 3단계 스키마와 독립성이 단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3강은 전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의 이야기였죠. 기억장치는 계층으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가 자원을 배분해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가 중복과 종속을 줄여서요. 관리와 효율이라는 한 줄로 묶입니다.
외울 거리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따라가니 훨씬 머리에 남네요. 오늘 컴퓨터에 의해 다섯째 강부터 일곱째 강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다시 들으실 때는 각 개념이 어떤 문제를 풀려고 나왔는지 그 원리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